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늦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에 주둔하는 미군 9,800명을 내년까지 대부분 잔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2017년 1월경 5,500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2016년 말까지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 경비병력 1,000명을 제외한 모든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은 바그람, 칸다하르, 잘랄라바드 등 몇몇 기지에만 주둔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무는 바뀌지 않는다며 미군은 아프간 정부군을 훈련시키고 테러를 방지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아프간군은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다며 전장 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 말까지 미군이 현지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섬 주변에 미군 군함을 보내는 것을 도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미 해군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해의 자유는 국제법에 보장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어떻게 이것을 도발적으로 해석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며 이는 전 세계 해군이 국제수역에서 일상적으로 벌이는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미군이 몇 주 안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부근 22km 이내까지 군함을 진입시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남중국해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어떤 나라도 결코 자국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5일 유럽이 새로운 난민 대탈출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동과 아프리카 분쟁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스크 의장은 시리아와 리비아 사태 악화, 주요 난민 유입국인 그리스, 터키, 요르단, 레바논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5일 독일 하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터키는 난민들 대부분이 서유럽으로 이동하기 위해 거쳐가는 주요 통로라며 난민 문제 개선에 유럽과 터키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자동차 기업인 폴크스바겐은 15일 유럽연합에서 모두 85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해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저감 눈속임 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입니다. 앞서 독일 연방자동차청은 폭스바겐이 독일 내 24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달 말 미국에서 배출가스 저감 눈속임 장치가 발각된 이후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일부 디젤 차량들은 실제 주행 때보다 규제 당국의 시험 주행 때 배기가스를 더 많이 정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가 이 장치를 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전설적인 재즈 밴드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 15일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공연을 갖습니다. 쿠바의 음악가들이 백악관에서 연주하는 것은 최근 국교를 정상화한 양국 사이에 5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백악관에서는 이날 히스패닉 문화 유산의 달과 히스패닉계 미국인을 위한 우수교육 행정명령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은 1990년대 말 미국의 유명 기타 연주자 겸 프로듀서인 라이 쿠더가 쿠바의 노장 음악인들을 모아 앨범을 제작하면서 탄생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16일은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개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내륙과 산간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난 13일 화요일에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유력한 종합일간지인 워싱턴타임스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방미를 맞아서 특집을 또 냈더군요. 미한 동맹의 역사가 환갑을 넘긴 지가 몇 해 전인 만큼 어느 때보다 두 나라 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우호 관계는요. 백악관의 한 특별한 공간에서 더 느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동안 백악관의 국빈이 머무는 블레어 하우스 영빈관에 머무는데요. 영빈관의 거실과 방에 박 대통령의 사진을 담은 액자들이 정성스럽게 전시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2013년이었죠. 당시 찍힌 사진인데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의 장미 정원을 거니는 장면, 또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또 미 상하원 합동 연설 장면의 사진들인데요. 각각 깔끔한 액자에 담겨서 탁자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진 중에 한 장은 유명 인사들의 사진을 전시하는 리 다이닝 룸이라는 공간에 상시로 전시한다고 해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이곳에 사진이 전시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놓여진 사진 속 주인공들은 미국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자, 이 영빈관에서 각 나라 정상들을 모셔온 이 랜덜 뱀가드너 영빈관장이요. 박 대통령의 방문을 좀 더 의미 깊게 하는 말을 했는데요. 이 한국에서 첫 번째로 이 영빈관을 찾은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박 대통령의 따님이 대통령으로 다시 이곳을 찾은 것이라면서 두 나라의 우호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특별히 사진 액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은 집에서 여러분의 사진이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겨서 그 집안의 중요한 공간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집주인이 손님에 대한 예우가 어떤지 짐작을 할 수 있으시겠죠.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배경, 용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 50개 주를 가다 떠나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2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10월 16일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 있겠고요. 내륙과 산간에 서리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 18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맑겠습니다. 13도에서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고요. 신의주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11도에서 23도 분포. 개성 역시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기온은 11도에서 23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Pharrell Williams가 부릅니다. Happy 골라봤습니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예, 총기 규제 문제가 2016년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국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이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과 또 미국의 유명한 외식 기업이 앞으로는 팁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요,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나서 참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네요.
예,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이 혼자 힘으로는 힘들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이 목소리를 낼 걸 촉구했었죠.
네.
예, 연방의회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에 열린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도 이 총기 규제 문제가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습니다.
네,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 총기 규제 문제로 이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을 몰아세웠죠.
맞습니다. 이 총기 문제에 대한 샌더스 의원의 입장이 충분히 강경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답한 겁니다.
네.
예, 샌더스 후보는 하원 의원 시절에 신원 조회를 거친 사람에게만 이 총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이 브래디 총기 규제 법안을 5번이나 반대한 일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샌더스 후보가요,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서 좀 융통성을 보이는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이 총기 규제법 개정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네.
예, 총기 구매 희망자들의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요. 이 총기 규제 법안의 여러 허점을 보강하고 또 정신질환 대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이 포괄적인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가 이날 토론회에서요. 전 국민이 전미 총기협회 NRA에 대해서 대항해서 일어설 걸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자신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로 바로 총기 로비를 꼽았습니다. 예, 마틴 오말리 후보 역시 자신의 적은 바로 전미 총기협회라고 잘라 말했었죠. 이처럼 이날 토론회에서 이 총기 규제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졌는데요.
네.
예, 총기 규제 운동가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면서 환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침 최근에 이 총기 규제 운동가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나왔네요.
예, 지난 화요일이었죠. 미국 중서부 위스칸신주 배심원들이 이 베저건스라는 총기 판매점에 대해서 총격으로 큰 부상을 입은 경찰관 두 명에게 약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예, 원고인 이 두 경찰관은 지난 2009년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18살 소년을 불러 세웠다가 이 두 사람 모두 얼굴에 총격을 입었는데요.
네.
이 소년에게 총을 판매한 베저건스를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건 겁니다.
네. 이 두 경관한테 총을 쏜 소년이 18살이었다고 했는데요. 10대 소년한테 총기를 판매하는 게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요. 만 21살 이상이어야 이 권총을 살 수 있는데요. 당시 18살이었던 이 총격범 줄리어스 버튼이 3살 위인 친구에게 부탁해서 이 총기를 구입한 겁니다.
네.
이 경관들은 실제 총기 구입자가 10대 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베저건스 점원이 총기를 판매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하던데요.
예, 총기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 총격 희생자들에게는 이번 판결이 당연히 희소식이 될 텐데요. 하지만 비슷한 결과가 또 나올 것으로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총기 규제에 또 부지사가 나서고 있네요.
예, 개빈 뉴섬 부지사가 이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규제 강화 정책을 내놓고 이 내년에 유권자들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네.
예, 뉴섬 부지사가 내놓은 정책을 잠깐만 보면요.
네.
예, 우선 탄약을 사는 것부터 까다로워집니다. 예, 탄약 구매자들이 신원 조회를 거치기 때문인데요.
예.
예, 또 공격용 다연발 총기 소지자들은 당국에 반납하고 이 총을 분실한다든지 도난당한 사람도 이 당국에 신고를 의무하는 내용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주들의 경우 주로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편인데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어떤 편인가요?
예,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들보다는 이 좀 더 총기 규제에 우호적인 편입니다.
네.
예, 지난달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예, 캘리포니아 성인의 3분의 2가 이 캘리포니아의 총기 규제법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예, 또 응답자의 57%가 국민의 총기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이 총기 소유권을 규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했는데요. 반면에 총기 소유권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0%에 그쳤습니다.
네.
예, 참고로 뉴섬 부지사는 오는 2018년에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설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내년에 있을 이 총기 규제 강화 투표가 뉴섬 부지사로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예, 미국 정부가 이 다음 달 3일이면 부채 한도에 도달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제이콜루 재무장관이 목요일에 의회에 서한을 보내서 경고한 내용인데요.
예.
예, 루 장관은 이 당초 예상보다 이틀 앞당겨진 오는 11월 3일이면 이 재무부가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300억 달러 미만이 될 전망이라면서 그 전에 의회가 조치를 취해줄 걸 촉구했습니다.
예, 의회의 조치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 부채 한도 액수를 올려주는 걸 말하는데요.
예.
예, 미국 정부가 얼만큼 빚을 질 수 있는지 그 한도를 정하는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의회에 이 부채 한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루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11월 3일이면 갖고 있는 돈이 거의 바닥날 것이라면서 이는 재무부가 이 기간에 써야 하는 순지출 규모 600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미 의회 예산국도 하루 전에 비슷한 경고를 했죠?
맞습니다. 이 초당적 기구죠?
네.
예, 의회 예산국도 수요일에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의회가 부채 한도액을 올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1월 초에는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고가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재무부는 그동안 이 부채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이 재원을 조달해 왔는데요.
네.
예, 이 역시 고갈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가 얼마인가요?
예, 의회가 지난 3월 16일에 다시 정해준 이 부채 한도액은 18조 1130억 달러입니다.
네. 이만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걸 더 올려야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보장연금이라든지 재향군인들에게 지급되는 혜택 또 군인들 월급 같은 게 다 정지됩니다. 루 장관은 정말 이런 상황을 맞게 된다면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회가 왜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는 건가요?
부채는 이 말 그대로 빚이니까 이런 빚이 많은 게 뭐 결코 좋은 건 아니겠죠.
네.
예. 하지만 이 나라 살림을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 부채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채가 너무 많아지면 갚을 능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안에서는 이 종종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네.
예, 현재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 부채 한도를 올리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또 자칫 국가 디폴트 사태까지 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 루 장관도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네.
예, 디폴트라면은 이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지경을 말하죠.
예.
예,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국가 공신력 문제도 있고요. 또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전에 연방의회가 이 부채 한도를 올려서 그런 상황을 막아왔기 때문인데요.
예.
예, 하지만 지금 상황은 존 베이너 연방 하원 의장이 이달 말로 사임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미묘합니다.
예.
예, 베이너 의장은 이 부채 한도 증액을 배제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자신의 임기 안에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조율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이 다짐하고 있는데요. 과연 베이너 의장이 마지막으로 재정 위기를 막아내고 자리에서 물러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미국의 유명한 외식 기업이요. 팁, 그러니까 음식값을 제외한 추가 봉사료라고 할까요? 이 팁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거라고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살펴보죠.
네, 요즘은 좀 덜한 편이지만 이 미국을 처음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좀 낯설고 또 당황스러워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팁 문화입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팁은 봉사한 대가에 대한 일종의 수고료인데요. 유럽이나 미국은 이런 팁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지만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는 좀 생소한 곳도 많기 때문에 예,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바가지로 썼다고 생각하는 등 예, 종종 웃지 못할 천국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요. 특히 이런 팁 문화가 가장 활발한 분야가 외식 산업이죠.
맞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이 주문에서부터 요리 또 물 같은 걸 가져다 주는 등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라고도 하는데요.
네.
예, 북한의 봉사원 또 접대원과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음식값 외에 따로 얼마간 이 돈을 주는 관행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더 유니언 스퀘어 호스피탈리티 그룹이 내년 말까지 이 산하에 있는 13개 식당에서 팁을 없애겠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유니언 스퀘어 그룹 측은 우선 시범적으로 다음 달부터 뉴욕 현대 미술관 안에 있는 이 모던 레스토랑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식당까지 늘려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The Union Square Hospitality Group이라고 하면은 아주 유명한 외식 전문 기업이라고 하죠.
예, 직원이 1,800명에 달할 정도로 이 외식계의 거대 기업입니다. 이곳 워싱턴에도 유명한 레스토랑을 한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이 사실 봉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은 주로 팁에 의존한다고들 하는데 그러면은 이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손님들이 음식을 계산하면서 이 팁을 줄 때 보통 음식비의 15%에서 20% 정도를 주는데요.
네.
예, 서비스가 아주 좋으면 이 통 크게 훨씬 더 많이 주는 사람도 종종 나옵니다.
반갑네요.
예, 웨이터들은 이렇게 손님들로부터 받은 팁을 다 모은 다음에 나눠 갖도록 이 연방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팁을 아예 없애버리면 당연히 수입이 확 줄겠죠.
네.
예, 그래서 회사가 내놓은 방안이 음식값에다 아예 팁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음식비가 얼마나 올라가나요?
예, 유니언 스퀘어 그룹 측은 이 사람들이 옷을 살 때 따로 팁을 내지 않는 것처럼 그만큼의 돈을 음식을 사 먹는 데다가 붙이겠다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요리사 등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또 주방 밖에서 손님들을 돕는 봉사자들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니언 스퀘어 측은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입은 지난 30년간 25% 이상 오르지 않았는데요. 손님을 직접 봉사하는 종업원들 수입은 200%까지 올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예, 또 외모라든지 인종, 연령, 또 손님의 기분에 따라서 이 팁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어쨌거나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사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비슷할지 몰라도 심리적으로 일단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죠. 예, 그동안 이미 팁을 없애거나 줄인 식당도 좀 있긴 한데요. 하지만 반대로 팁을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킨 식당도 있습니다.
네.
예, 식당 측으로서는 이 팁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제법 큰데요. 이걸 포기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식당 주인은 이런 팁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미국의 문화자 또 제도라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이라는 도시가 워낙 대도시인데다가요. 지역 특성상 그 외식 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관심이 되네요.
예, 유니언 스퀘어 그룹 측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찬반 의견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를 위해서 옳은 걸 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니언 스퀘어가 워낙 뉴욕에서 영향력 있는 외식 기업이다 보니까 이 다른 식당주들도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예, 유니언 스퀘어가 성공하면 미국의 전역의 다른 많은 식당으로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지난 13일에 캘리포니아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이런저런 현안들이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법이 자주 언급됐습니다.
Anderson, look, this is the big banks. I mean, once we repealed Glass-Steagall back in the late 1999s.
예, 이 목소리 주인공이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죠.
맞습니다. 오말리 후보는 금융 개혁과 관련된 항목이 나오자 지난 1999년에 핵심 조항이 폐지된 이 글래스-스티걸 법을 언급했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가 바로 이 글래스 스티걸법입니다.
네. 자, 이 글래스 스티걸법이 금융개혁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이 법은 지난 1933년에 나온 법인데요. 핵심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도록 한 항목입니다. 이 법의 정식 이름은 Banking Act of 1993, 즉 1933년 은행법인데요.
네.
대공황 시기에 제정된 이 법은 이 당시 카터 글래스 상원의원하고 헨리 스티걸 하원의원이 제안했다고 해서 흔히 글래스 스티걸 법으로 불립니다. 이 두 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죠.
네. 이 법이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을 이 분리하도록 한 떼놓은 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일단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이 뭔지부터 알아보죠.
네, 먼저 하나 묻겠는데요. 진행자께서는 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뭐 예금 형태로 돈도 받고요. 또 이 돈을 회사나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다음에 또 여기서 이익을 얻는 게 주된 업무 아니겠습니까?
맞는데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상업은행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은행은 무슨 일을 합니까?
네, 어떤 금융기관들은 일반인들 돈으로 이자 장사를 할 뿐만 아니라 주식을 발행하는 업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식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회사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하나죠.
네.
그 밖에 몇몇 금융기관은 자기가 모은 돈으로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이익을 얻고요. 아니면 이 기업을 사고 파는 그 인수합병을 중개해서 구전을 챙기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금융기관들을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 투자은행하고 산업은행을 분리한 글래스 스티걸법이 1933년에 나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때까지 미국에서는 이 두 은행 사이에 구분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아주 다양한 종류와 규모를 가진 금융기관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네.
1933년까지 이런 곳들이 대개 투자은행하고 상업은행 임무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글래스 스티걸법이 나온 게 이런 체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겠군요.
맞습니다. 1929년 말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된서리를 맞으면서 그 유명한 대공황이 시작되죠.
네.
대공황이 시작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당시 미국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한몫을 합니다. 이게 아주 얘기가 복잡한데요.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네.
당시 미국의 많은 금융기관이 금고에 있는 돈을 아주 방만하게 운영합니다. 가령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 그냥 사람들이 가져온 돈을 빌려주고 이자나 챙기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주식이나 기업 어음 그리고 이 채권을 사고 팔거나 중개하는 등 그야말로 이 전방위적으로 투자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뭐 그러다가 좀 문제가 터져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걸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너무 크게 그리고 이 아무런 규제 없이 무모하게 이 돈을 굴리다가 이 결국 대공황 때 이런 금융기관들이 대규모로 무너진 거죠.
네. 그러니까 대공황 때 발생한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서 등장한 것이 바로 글래스 스티걸법이네요.
맞습니다. 이 법의 내용이 방대한데요. 핵심은 16조, 20조, 21조 그리고 32조입니다. 먼저 16조가 상업은행이 증권을 발행하거나 인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다음 20조는 이 상업은행이 증권 관련 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보유하는 걸 금지했죠. 그리고 21조는 투자은행이 일반인들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32조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원을 겸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또 이제 연방예금보험공사 설립조항이 들어가는 등 대공황을 교훈 삼아서 금융산업을 개혁하고 또 일반 고객들을 보호하는 항목들이 이 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미국 투자은행 업계가 이때 형성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 글래스 스티걸법은 이 1934년 6월 16일까지 금융기관들이 상업은행을 할 것인지 투자은행을 할 것인지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당시에 미국 최대의 금융기관 중에 하나였죠. 이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 상업은행인 JP 모건 그리고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로 아예 기업을 분리했고요.
네.
또 현재 미국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이 당시에 이 상업은행 업무를 포기하고 이 투자은행에 전념하면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글래스 스티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호 기자, 그러면은 이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을 분리한 글래스 스티걸법이 아직도 작동하나요?
아닙니다. 지난 1999년에 그램 리치 블라일리 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글래스 스티걸법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인 20조와 32조가 폐지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핵심 조항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인 16조와 21조가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서 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새 법이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이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을 떼놓았던 이 글래스 스티걸법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요. 글래스 스티걸법이 미국 금융산업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이 법의 핵심 조항이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주로 이 일반 은행 쪽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에 있는 특히 유럽에 있는 이 은행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법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진다라는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네.
요즘에 이 금융시장에서 치열하게 펼쳐지는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 돈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고객을 대상으로 이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글래스 스티걸법이 미국 상업은행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러면서 결국 연방의회가 1999년에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을 폐지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민주당 토론회에서 이 글래스-스티걸법이 언급된 게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네. 지난 2008년에 시작된 이 미국의 금융위기가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미국 투자회사들, 투자은행들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네.
이런 위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월스트리트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말이 주로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경선에 나온 민주당 후보들이 1933년에 나왔다가 지금은 이 사법 핵심 조항이 폐지된 이 글래스-스티걸법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참고로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버니 샌더스 후보 그리고 마틴 오말리 후보가 이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다른 방식으로 거대 은행을 규제해야 한다면서 이 두 후보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엔 저희가 네바다주 다녀왔었죠?
예, 미국 서부에 있는 주죠. 이 캘리포니아와 바로 이웃하고 있는 주인데요. 대부분의 서부주들이 그런 것처럼 이 네바다주도 땅이 아주 큽니다.
네.
예, 50개 주 가운데서는 일곱 번째로 큰 면적을 갖고 있는 주였죠.
네. 하지만 그 큰 땅에 사람들은 별로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인구 밀도가 낮기로 유명한 주인데요. 아무래도 이 지형적인 요인이 큽니다. 이 대부분 사막과 또 산지기 때문에 이 사람 살기 썩 좋은 곳은 아닌데요.
네.
예, 하지만 이번 네바다 사람들은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찾게 만드는 곳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도박을 합법화시킨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1931년에 이 도박을 합법화하면서 이 남부 라스베가스시를 네바다를 대표하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네.
예, 사실 라스베가스 하면 이 도박, 또 향나 이런 걸 떠올리기 쉽지만 화려하고 다채로운 볼거리, 또 즐길거리로 온 가족이 또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우리 어디를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동부로 오겠습니다. 뉴햄프셔 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미국 어느 깊은 산속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이 소년에게는 한 가지 취미가 있었다. 틈만 나면 산중턱에 마치 사람 얼굴 같은 모습을 한 바위를 쳐다보는 일이었다. 언젠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위대한 인물, 좋은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씀 때문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 소년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머리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었는데도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마을 사람들은 소년, 아니 이제는 노인이 된 이 소년의 얼굴에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모습을 발견한다. 큰 바위 얼굴을 항상 바라보면서 어느새 자신이 바로 그 자유롭고 인자하고 위엄 있는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너세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의 내용이다. 그런데 소설 속에 나오는 이런 큰 바위 얼굴이 정말 있을까? 있다. 바로 뉴햄프셔주에 있다. 실은 호손의 소설이 뉴햄프셔주에 있는 바위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기도 하다. 크리스 네일슨 뉴햄프셔주 관광청 공보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one of New Hampshire's most famous spaces, one of the state's greatest natural attractions called the Old Man of the Mountains.
큰 바위 얼굴은 캐니언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 얼굴 모양을 한 바위입니다. 프랭코니아 노치 스테이트 파크를 넘어서야 이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바위는 2003년에 붕괴됐습니다. 이 큰 바위 얼굴은 뉴햄프셔 운전 면허증에도 그려져 있을 정도로 저희 주의 유명한 관광물이었습니다.
동부에 있는 주들이 대개 그런 것처럼 뉴햄프셔주의 역사는 꽤나 길다. 다시 크리스 네일슨 뉴햄프셔주 관광청 공보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As we know it began in 1623, about 3 years after the Pilgrims landed at Plymouth Rock. The first settlement was on our seacoast.
저희 주의 역사는 콜럼버스 락에 순례자들이 도착하고 3년 후인 1623년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해안가에 정착하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주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후 해안가 주위로 정착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뉴햄프셔주는 또 미국 혁명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주이기도 하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첫 13개 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뉴햄프셔 주다.
History in New Hampshire has always really been linked to an independent spirit, a lot of independent characters.
뉴햄프셔는 독립전쟁에도 참여했었기 때문에 저희 주의 역사는 독립정신과 관계가 많습니다. 1915년에는 농사를 짓느라 바쁜 사람들을 위해 먼저 예비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예비선거가 딕스빌 노치에서 있었죠. 저희 주는 또 판매세와 개인소득세가 없는 주이기도 합니다.
New Hampshire has long been known as a bump in the road for front runners. And this year is no exception.
미국 대선 때면 늘 주목받는 뉴햄프셔 주. 가장 먼저 예비선거를 치르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이유가 농사 때문이었다니 흥미롭다. 그렇다고 뉴햄프셔주가 농사만 짓는 주는 아니다. 바다와 인접해 있으니까 어업도 당연히 발달해 있다.
You can experience in one day. You can be on the top of the northeast highest peak, Mount Washington, which is 6,288 feet.
뉴햄프셔에는 가까이 있는 다른 주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만에 1920m 미국 북동쪽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 워싱턴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해안가로 내려와서 랍스터 같은 해산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업도 아주 발달해 있다.
So ships that were built in Portsmouth and the Portsmouth Naval Shipyard, which was founded in 1800.
미 해군용 배를 제작하는 조선도 저희 주에 있는 포츠머스에 생겼고요. 미 해군용 배들도 여기 조선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전체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뉴햄프셔 주의 경제를 이끄는 가장 큰 산업은 첨단 제조업이다.
The main driver of the New Hampshire economy is advanced manufacturing.
저희 주에는 아주 큰 항공 우주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산업이죠. 또한 저희는 생명과학 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작년에만 66,450명의 사람들이 제조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생명과학 쪽으로도 산업을 늘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생물공학과 의료기기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또 화강암이 많기 때문에 화강암주, 화이트산주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반면 뉴햄프셔주의 면적은 꽤나 작다. 50개 주 가운데에서 46위, 2만 4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면적에 사람은 약 130명 정도 살아가고 있다. 미국 50개 주가 저마다 대표하는 나무나 새, 꽃 같은 걸 갖고 있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알지 않을까? 뉴햄프셔주의 나무는 흰 자작나무, 꽃은 라일락 꽃이다. 그런데 나무, 꽃뿐만 아니라 곤충과 과일도 있다고 한다. 네일슨 공보관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자.
Then a couple other ones I just wanted to note were the state insect. We have a state insect, and it's the ladybug, and that was adopted in 1977.
저희 주에는 주를 대표하는 벌레와 과일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네요. 저희 주 벌레는 무당벌레입니다. 이건 1977년에 지정이 됐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캠페인을 벌여서 지정된 거고요. 2006년에 저희 주의 공식적인 주 과일로는 호박이 지정됐습니다. 호박은 사실 채소지만 뉴햄프셔주를 대표하는 과일로 호박이 뽑혔어요. 이것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캠페인을 벌여준 덕분입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주 좀 멋지지 않은가? 크리스 네일슨 공보관은 뉴햄프셔의 자랑,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I think some of the things I personally love about New Hampshire are the geography. It's got beautiful sandy and rocky shorelines. There's beautiful lakes.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주에 모래와 바위가 있는 해안가를 좋아합니다. 저희 주의 아름다운 강과 화이트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감동이 밀려옵니다. 사계절 내내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뉴햄프셔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뉴햄프셔주는 또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야외 스포츠가 아주 발달한 주라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뉴햄프셔주는 야외 스포츠 산업도 제법 발달한 주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1인용 스쿠터 이 세그웨이라든지 팀벌랜드 부츠 같은 것도 바로 이 뉴햄프셔주에서 생산된다고 자랑합니다.
네.
예, 또 곰이나 사슴의 일종의 무스를 볼 수 있을 만큼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뉴햄프셔 주의 25센트 동전 속엔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크리스 네일슨 공보관의 설명으로 직접 들어보실까요?
The New Hampshire quarter depicts the old man of the mountains. Obviously the decision was made, you know, well prior to that to put
뉴햄프셔의 주화에는 저희 주에서 가장 유명한 얼굴이자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큰 바위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2003년에 붕괴되고 말았지만 저희는 이 바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화에 새겼죠. 또 Live Free or Die라는 글자도 있는데요. 저희 주를 대표하는 모토, 일종의 구호입니다.
예, 사실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구호는 뉴햄프셔 주만이 아니라 미국 50개 주에 다 해당할 수 있는 구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정신으로 영국과의 전쟁을 벌여서 독립을 쟁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겠습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뉴햄프셔 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동부에 있는 주들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 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 The other day, my friend and I went out for lunch. 제 친구 라티샤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As soon as we went into the restaurant, we heard the song Head Over Heels by Rascal Flatts playing in the background. 이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참 좋은 배경음악이 나오더라고요. Rascal Flatts의 Head Over Heels, 사랑에 푹 빠졌다 라는 노래였는데요. 제가 라티샤와 함께 이 노래에서 나오는 가사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Have you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Yes, I have. I have been.
How do you act if you're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You want to talk to them all the time. You can't wait to get home to see them. You just love them so much.
Yeah.
When they don't answer your call, you go crazy.
When's the last time you've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Or are you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now?
Yes, actually, my fiancé. We've been together for 6 years, and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제가 Leticia에게 How do you act if you are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넌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Leticia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고 You want to talk to them all the time. 빨리 집에 가서도 보고 싶고 You can't wait to go home and see them and you love them so much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니? 라고도 물어봤더니 Yes, actually my fiancé. 내 약혼자와 사랑에 푹 빠져 있어.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이죠. Head over heels in love는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다, 사랑에 푹 빠져 있다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When's the last time you've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Or are you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now?
Yes, actually my fiance. We've been together for 6 years and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이젠 제가 한국말로 예문을 들려드릴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그는 자기 여자친구와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린다. 그렇죠. He's fallen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his girlfriend. 넌 앨리스에게 푹 빠져 있어. 맞습니다. You are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Alice. 오늘의 영어 표현,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다. 사랑에 푹 빠져 있다. Head over heels in lov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요, Mariah Carey와 Whitney Houston이 부르는 When You Believe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Although we know there's much to fear, we were moving mountains long before we knew we could. It's hard to kill. Who knows what miracles you can achieve when you believe? Somehow you will when you believe. In vain, hope seems like the summer birds too swiftly flown away. Yet now I'm standing here, my heart so full I can't explain. Seeking faith and speaking words I never thought I'd. Hard to keep.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스리랑카 동부 지역 주민들이 식수와 농업 용수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미 연방기관인 국제개발처의 협조 속에 3개의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 스리랑카 주민들, 특히 천재지변의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일상을 개선시킬 결의가 돼 있다고 아툴 케샵 스리랑카 주재 미국 대사는 말했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 동부 항구 도시 바티칼로아와 상습 가뭄 피해 지역인 시탄디 지역에 있는 475가구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새 파이프가 설치됐습니다. 또 다른 525가구도 앞으로 이 같은 혜택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 홍수로 피해를 입은 1,600개 우물 정화 사업과 수인성 전염병을 줄이기 위한 위생 교육도 강화할 것입니다. 2,700여 가구에 정화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도 현지 단체인 팜재단과의 협력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또 최근 고친 수로를 개통하는 한편 빗물 저장용 물탱크도 암파라 지역에 있는 2개 학교에 인계했습니다. 아나말레이와 나비타 베일에 있는 수로와 저수지는 300여 농가의 수입과 생산을 늘려줄 것입니다. 이 사업은 또 다른 현지 단체인 퍼가마나 길드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또 랑카 빗물 짐수 포럼과 협력해 3만 리터의 빗물 저장용 물탱크를 사만투라이와 다마나에 있는 다른 2개 학교에도 전해줬습니다. 이로써 학생과 교사들은 식수와 위생에 필요한 물, 그리고 가뭄 때 필요한 물을 공급받게 됐습니다. 캐샵 대사는 미국은 지난 1956년부터 20억 달러 넘게 투자해 스리랑카의 발전과 스리랑카 국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해온 것에 긍지를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